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제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니까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의 궁극적인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크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무엇무엇이다라고 정의하신 내용들이 일곱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된다고도 하셨고 또 선한 목자가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14장에 보면 그 전에 11장에서는 부활 후 생명이라고도 하셨고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시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무엇이다, 내가 무엇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빛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80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구약의 말씀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으로 의미가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주관하시는 분,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이사야서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물도 주시고 간수하시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기르시면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가 이사야 27장 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포도나무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가지고요, 그리고 우미 돋고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러한 포도나무가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됐냐면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직접 파셔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제일 좋은 포도나무인 거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어졌냐면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들포도라는 것은 크기도 아주 작고 냄새도 악취가 나는 그러한 포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의 결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은 이것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예레미야서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동일하게 고발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지기가 되셔서 직접 심으셨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고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이방 나라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최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15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수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한마디로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포도나무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멸망하는 이미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황폐한 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완성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멸망의 아이콘이었던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아이콘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떡하니 나타나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제자들이 가지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나에게 붙어있는 한 나에게 붙어있는 한 결코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거야. 문득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시간들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와 그리고 군병들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문당하시고 끌려다니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했던 소리가 뭐였냐면요. 행악자,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보다 못한 자, 자칭 유대인의 왕,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 앞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요, 이런 모든 과정을 목격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참 스승이고 참 의지할 분이고 참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힘없이 무릎 꿇고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봐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떤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제는요, 자기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살 수 있을까? 죽게 될까?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갈팡질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종사했던 직업으로 조용히 돌아가서 그 직업에 그냥 일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했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인하여서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감당해야 했던 삶의 어려움들이 도대체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시기를 살아야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요, 도로공사나 사고로 인해서 길을 이렇게 막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은 잠깐 당황할 수 있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이제 디투어, 우회도로 사인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이 막혀 있으면 그 도로를 보고서 잘 따라가면 다시 원하던 본 도로로 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 사인판만 보고 가면 어쨌든 가려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인판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대충 눈치를 보면 차들 많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또 갈 수 있는 도로, 또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만나는 이 우회도로는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하지만 그 끝이 금방 보입니다. 다시 본 도로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우회도로는 사정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 끝이 도대체 언제일지, 어느 정도일지 그것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앞으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저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예 가지 않는 게 맞는지 헷갈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또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고 그리고 답답한 시간을 지내야 하는 건지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시간들을 맞이해야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다라는 말이 abide in me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abide in me 할 때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에는 특별한 컨디션이 있습니다. 중요한 컨디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잠깐 거했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거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감정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어떠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생명에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꼭 기억해라.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종종 상상하지 못했던 우회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갑자기 다들 화목하고 건강한데 누군가 갑자기 아프게 되고요. 말 잘 듣던 자녀가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요. 사업터에서 급한 불 나서 급하게 또 껐는데 연이어서 또 연거푸 일어나는 사건들이 생겨나고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이것이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길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조급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라는 고민과 갈등도 찾아오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확실한 약속을 해줄 수 없는 그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쁜 이민생활 하다 보면요, 때때로 선해 보이는 열정 때문에 조급함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빨리 꽃을 피우기 싶기도 하고 빨리 열매를 맺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꽃을 피우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도대체 어떤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또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단순히 그리스도 안 어딘가쯤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존재 근원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제까지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내 삶을 지켜왔다면 앞으로는 내 존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요, 정체 구간이 전혀 없는 후르웨이를 막 싱싱 달리던 거 아니면 꽉 막혀있는 우회 도로를 더듬더듬 지나가던 간에 상관없이 하루하루의 기준을, 하루하루 삶의 기준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 나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맞이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수시로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생각 같아서는 인내할 수 없고 내 판단 같아서는 포기해야 되는 게 맞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겁니다. 내 이름 석자에 어울릴 만한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쓰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그 삶, 내 존재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랑되고 증거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말씀 속에서 찾고 깨달아 그 삶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제 눈에는 이게 보이고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데 제 의지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분의 뜻하심, 주님의 행하심을 따르기 위해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인생에 아무리 긴 우회도를 만나도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딱 붙어있는 삶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딜레이가 계속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습니까? 근데 웬일인지 그 삶을 살면서 살아내려고 하면요 입에서 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자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미 지난 시간 신앙생활 동안에 어느 정도는 괜찮게 생활해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나름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터득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할까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12년의 캘리포니아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뉴저지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셨지만 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기회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용기 있게 자동차로 횡단을 했는데요. 그 용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과 저 한국에서 온 처제까지 6명이서 4,200마일을 달려서 이제 뉴저지에 들어왔는데 뉴저지가 얼마나 저희를 환영했는지 격하게 비가 내려지더라고요.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경보가 뜨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에 비상등을 켜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봤던 모습인데 약간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이 도로에 나무 한 분께서 이렇게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 나무를 제가 피해서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횡단 여정 중에 가장 운전하기 어려웠던 몇 시간이 아니었는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눈빛을 보니까 뭘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저도 적응이 되겠죠. 근데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더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매트리스와 또 이부자리랑 몇 가지 필요한 거 챙겨서 기다려주셔서 또 큰 위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부목사님들과 또 여러분들께서 또 귀한 사랑 베풀어주셔서 아직까지 굶지 않고 잘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예. 화면으로도 얼굴 보시기에 좀 포동포동하니 아직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뉴저지에서 이제 첫날 밤을 딱 지냈어요. 첫날 밤을 지내고 지인들에게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드렸는데 저에게 이런 답이 오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네.
화이팅.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여정이 마침내 끝이 났는데, 이제 도착했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여정을 지나왔던지 간에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문화에서, 그러나 여전히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나아가라는 어떤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야, 나 갔다 올 테니까 너네 알아서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신앙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원리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이치를 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고 실수도 하겠고 어렵고 힘든 시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경우의 수를 만난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기초를 지키라는 겁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의 현장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느 인생의 계절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현실에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정말 담장을 뛰어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예전에 연애할 때는요, 아무개하고 양다리 했다고 생각하면요, 그 얘기 들으면 난리가 났거든요. 아니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피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신앙의 삶을 보니까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제 마음 속에서요 혼자 양다리 걸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도 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막 위로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막 안아주기도 하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순간이 제 안에 제가 가득 찬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천은요, 결국 내 안의 중심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찬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끝에 주님이 꽃 피우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인생의 우회도로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들어질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의 삶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